자,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성원은 좀 덜 된 것 같은데, 시간이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보고 있냐면, 지난주 한 주 쉬는 바람에 지금 조금 이제, 진도가 좀 늦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 주제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의 그큰 주제로, 지난번에 양심, 우리 양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증언하는가에 살펴봤고, 그 다음에, 존재하는 우주 만물에 들어있는 그 생명 설계의 흔적들, 그 다음에 그 아주 복잡한 그런 질서를 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설명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살펴봤고,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죠? 가장 특별한 증언이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성경책을 우리가 살펴보므로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좀더 우리 마음을 열고 또좀더 철저함을 기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그러하면 그러하다 하고, 아니면 아니하다 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양심과 우주 만물,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책,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책 가운데서도 우리가 첫 번째는 기록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책은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서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는 구성, 그 형식면에서, 성경 기록의 형식면에서 구성의 치밀함과 설계성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나 그 구조적으로 성경 그 문자적인 그 구조 그 자체가 형식면에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살펴봄으로써 사람이 쓸 수 없는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블 코드에 대한 설명을 좀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끝났는데, 생각납니까? 토라, 하나님의 이름. 그죠? 그거 생각나시죠? 네. 토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책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구조로, 그것들이 일관성 있게 49번째 글자마다 끌어내면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거 발견해 놓은 것들만 해도 꽤 많답니다, 그게. 요 밑에 이제 오늘 우리가 비디오를 보려고 하다가 다음 시간으로 다 밀어가지고, 비디오는 한 번에 몰아가지고 한번 보려고요. 요거 설치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근데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할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미리 생각하시고, 그 흔적들을 남겨놓으신 것과 같은 그런 형식적인, 그죠? 문자 속에 들어있는 그 형식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흔적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근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는 66개의 장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 이사야서의 구조가,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3구 27. 그죠? 39권, 3구 27. 27권. 두 개 합하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의 이 장의 구조하고 구약과 신약의 이 장절을 나누는 이 구절하고 상당히 그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한 권이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그 전 과정들을 함축해 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조적으로 굉장히 일관성을 그러니까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그 이제 우리가 장제를 붙인 것은 비교적 얼마 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부터 장제를 붙인 것은 아닌데 오랜 시간 후에 이 장제를 붙인 것인데 그 장절들에 관해서 또 이 형식 면에서 연구한 사람들의 그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그 법칙성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그 뭐라고 할까 이 규칙성들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지금 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 세 번째 보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능을 살펴볼 때 사람들이 굉장히 그 천재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의 상상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인데, 권위. 성경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곳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권위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옳으니라. 그 끝이에요. 왜 복종해야 되는데요? 라고 따져 물을 수가 없도록 권위로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 권위자 입장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최종 권위자 입장에서 법을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런 권위가 성경의 많은 곳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권위로 가득 찬 책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진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실험을 하고 해서 뭔가를 밝혀냈을 때 그것이 성경과 일치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일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럴듯해도 그것은 오류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만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의 기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 그죠? 모든 우주 만물들이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도 말하고 사람이 오늘날 이러한 상태로 되기까지의 과정을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또 제시합니다. 그 방안도 사람들이 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안을 제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방안들을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알아맞히는 그 점쟁이와 같은 입장에서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루어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루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주권적 입장에서 주권자의 입장에서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경은 보편적인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나 지능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양심, 도덕 이런 것과 일치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윤리와 도덕성 그리고 이성적 판단의 어떤 근거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는 이 보편성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속에 세워가시는 이 법들에 대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도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의해서 말씀하지 않는 그런 다른 종교들 이런 것들을 보면 신천지나 이런 이단 사이비들은 포교를 위해서는 거짓된 수단을 동원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것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슬람 보면요. 이슬람 저는 꾸란을 한번 2016년 여름에 우리 그 소방서 문고에 보니까 꾸란이라는 그 책을 누가 갖다 놨길래 번역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읽고 연구해본 사람 입장에서 꾸란을 딱 보니까 얼마 안 읽어가지고 야 이건 짝퉁이다. 짝퉁. 그런 느낌을 딱 받습니다. 그러니까 꾸란을 여러 번 읽고 연구했던 사람이라도 성경을 한번 딱 읽고 한 번이라도 딱 읽어본다면 대부분의 어떤 느낌을 딱 받냐면 아 이게 짝퉁이다. 짝퉁. 짝퉁이 뭔지 아시죠? 중국제 그죠? 그런 느낌을 딱 받습니다. 대부분의. 왜 그러느냐. 성경에 인용을 많이 해요.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근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문자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성경책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으깨너머로 주워들은 것들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 인용이라는 것이 아주 조잡합니다. 아주 예를 들면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 있죠, 그죠? 그 미리암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헷갈려요. 헷갈려요. 사울왕이 있죠, 그죠? 사울왕에 대한 부분하고 이 사울하고 또 헷갈리고, 그 다음에 이 아주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각주를 달아놨어요. 그 번역자가. 외대 교수님이 번역한 책인데. 그 각주를 달아가지고 아마도 이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는 오해를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정직하게 달아놨어요. 각주는 정직하게 달아놨어요. 상당히. 그래서 이그 꾸란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테러. 그죠? 이슬람 입장에서 보면 성전이라 그러죠. 성전. 지하드. 테러를 하다가 죽으면 연옥을 거치지 않고, 이 꾸란에서도 이렇게 중간 단계를 얘기합니다.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꾸란 4장 8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의 탈무드격인 그 하디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꾸란과 버금가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슬림들에게는. 이그 하디스 티지미러 2장 138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거기 보면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데 후리스라고 하는 미녀 72명하고 남자들 그 100명의 정력을 한꺼번에 받는다 그래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보편에 안 맞잖아요. 그죠? 우습잖아. 그렇지 않아요? 보편적이지가 않습니다. 일관되게 말하지 않고. 그러나 성경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 도덕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편성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사람 안에 양심을 주신 분이 쓴 책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네 번째가 영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믿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변화와 간증이 이 시대를 가리지 않고 또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영향력 면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 어떤 책보다도. 보통 그 베스트셀러 중에 초베스트셀러가 최대로 한 20년 정도 가는 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시대에 와서는 이제 그런 건 거의 어려운데,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주 그 초베스트셀러라고 할수 있는 책들은 한 20년 정도 간 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인쇄된 이후에 지금까지 성경 총량을 기준으로 해서 단한 번도 베스트셀러로 쳐본 적이 없다는, 없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상당히 특이한 책이고 특별한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네 번째, 과학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과학을 다루는 책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진술이 성경에 들어있다면 그 진술은 과학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대를 훨씬 뛰어넘어서 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 여기 유인물에 15페이지까지 한 18개 정도를 한번 쭉 대표적인 것만 뽑아놨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한 4개 정도, 대표적인 한 4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의 과학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이유는 이 계시의 증거다. 사람이 궁리해서 또는 연구하고 뭐 사람들끼리 논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책이 아닐 수 없다. 그것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욥기 26장 7절 전반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시작.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그러니까 북쪽 하늘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북쪽 하늘들을 펼쳐놔, 두루마리처럼 또는 텐트처럼 하나님께서 쫙 펼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북쪽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빈 것을 펼쳐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록된 연대를 보면, 이 욥기가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과 데라의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욥기. 왜 그러냐면 욥의 수명과 욥의 그 자녀들의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욥은 아브라함과 데라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BC 2000년에서 2100년 그 사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4000년 전이죠. 4000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북쪽은 빈 곳에다 펼쳐놓으셨다. 다시 말해서 북쪽 하늘은 비어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이거 아무리 몽고에서 그 육안 시력이 5.0 이런 시력을 가지고 봐도 눈으로는 이거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1981년도에 현대천문대를 설치하면서 그 하늘을 살펴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10페이지. 이게 81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중앙일보에서 인용해 놓은 것들을 제가 이제 여기다가 카피를 해 놓은 건데, 81년도 그 중앙일보를 보면 이게 뉴욕타임즈를 그대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냥 옮겨 놓은 거죠. 번역만 해 놓은 겁니다. 거기 보면,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텅 빈 공간은 직경 10억 광년 정도가 되는데, 별도, 은하도, 블랙홀도 없으며, 심지어 우주 공간을 채우는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2007년도에. 거기 보면, 2007년도 중앙일보에 보면, 이제 암흑 물질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 블랙홀도 없고, 별도 없고, 은하도 없는데, 암흑 물질들은 약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간에, 북쪽 하늘, 북두칠성 쭉 따라가 보면 그 북극성 보이죠, 그죠? 북쪽. 그 북극성의 바로 뒤편, 그쪽에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모든 공간의 한 0.8%에서 0.9%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 보면, 이 두 번째 상황입니다. 지구가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욥기 26장, 우리가 방금 전반부 봤죠, 그죠? 후반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네. 여기 영어 성경으로 보면, and hangs the earth upon nothing. 그래가지고, the earth, 지구를 upon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 위에다가 걸어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것도 몇 년도에 기록했다고요? BC 2000년에서 2100년 사이에. 근데 과학은 1967년도에 와서야 비로소 뉴턴이, 그죠? 우리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잘 알려진 뉴턴이 만유인력을 주장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 후에 실제로 육안으로 확인한 것은 1969년 아폴로 11호에서 이 촬영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4천 년 후에나 밝혀낼 일들을 이 성경이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만드신 분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 만드신 분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가지고 11페이지 지구를 보호하는 생명텐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 영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커튼처럼 펼쳐 놓으셨고, 그리고 또 하늘들을 거주할 텐트, 그죠? 그 속에 사람들이 마지막에 to dwell in 그래가지고 그 속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텐트처럼 하늘들을 펼쳐 놓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늘들을 하늘이 복수인데, 이 복수의 하늘들을 펼쳐놓으신 이유는 그 속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거는 그 시편 19편 4절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는 이제 우리 흠정역에서는 해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for the sun 이렇게 해가지고 해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그 밑에 반 앨런 벨트 있죠, 그죠? 반 앨런 벨트. 다음 주일에 그 비디오를 한번 볼 건데 잠깐 여기 보면 그 자기장이 남극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북극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이 자기장의 순환이 일종의 이 벨트를 만든다는 거죠. 벨트. 내부 벨트가 하나 있고 그 위에 외부 벨트가 있고 그 위에 또 다시 2013년도에 한국 과학자가 포함된 컨소시엄에서 마지막 세 번째 벨트를 발견했는데 아마 더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한답니다. 근데 이 자기장 벨트들 때문에 태양에서 태양풍이 팍 나오면 그것이 만약 이 대기를 뚫고 들어온다면 이 땅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방사능 때문에. 근데 그것들이 이 자기장 이 텐트 때문에, 그죠? 이 벨트 때문에 다 지구를 이렇게 비껴나간다는 거죠. 그게 뭐죠?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오로라. 그래서 성경은 마치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분으로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는 그림을 한번 쭉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륙을 처음에 바다도 하나, 대륙도 하나 이렇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이라는 사람이, 에벨은 이그 고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이 에벨이라는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아들을 벨렉이라고 지었다 그래요, 이름을. 근데 이 벨렉은 나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지었느냐? 거기 이유를 써놨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 시작. 예. 네. 땅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the earth 그래가지고 지구가 divided 나뉘었다는 거예요. 쪼개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륙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게 뭐한뭐 과학자들은 지금 이걸 보고 이제 그 대륙이동설이라 그러는데 과학자들도 지금은 대륙이동설을 다 믿습니다. 정설입니다, 정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독일의 베게너라는 사람이 1914년도에 이 대륙이동설을 처음 주장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큰 땅덩어리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어떤 것처럼 이렇게 쏙 표류해가지고 지금 같이 됐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지금은 지질학이 발달하니까 다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 독일의 베게너에 의하면 이게 13억 년인가 걸렸다 그래요. 성경은 짧은 기간 안에, 두 세대 안에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죠. 그죠? 에벨과 벨렉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오늘날 지진만 한번 일어나도 엄청난데, 그죠? 제가 연구한 바로는 아마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다시 땅을 원위치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동세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7년 안에 아마. 그래서 바다도 하나고 땅도 하나로 다시 합해지면서.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지도하고 다르죠. 왼쪽에 있는 지도가, 그죠?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지도는 태평양을 중앙에다 놓으니까 이게 대륙이 하나였다는 발상 자체를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땅끼리 가깝도록 대서양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거 두개딱 짜부러뜨리면 옛날에는 하나로 합해져 있었겠네라는 생각을 할수 있잖아, 누구나, 그죠? 왼쪽에 한번 세계지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세 단계로 이렇게 베게너라는 사람이 딱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런 단계를 거쳐서 쪼개졌다. 오른쪽에 보면.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여자들 부처 뒤꿈치 제일 위에 보면 점이 하나 찍혀있죠, 그죠? 거기가 이 베게너라는 사람이 말하는 판게아. 하나의 대륙에 콤파스를 딱 돌려보면 중앙이라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우리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 이곳에서 땅 전체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록들이. 어떻게 사람이 이런 내용들을 BC 1495년에 이 내용을 쓸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고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내용을 쓸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과학에 대한 내용은 아직도 한 5시간 정도는 뜯을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쭉 넘어갑시다. 다섯 번째, 성경은 예언을 다루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주권자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시작. 16페이지. 꼭 제일 위에 박스. 이사야 46장 10절 시작.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때 아직 아예 최초 처음부터 끝을 알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미리 알리는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과거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알아맞추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과 다른 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니 무슨 뭐 정감록이니 하고 하는 이런 그 소설류의 그 예언들과는 근본부터가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몇 가지 예언들의 그 예언 어떻게 예언되어 있고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아 이게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네 가지 정도만 살펴볼 건데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이 유대인들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그다음에 대언자들을 박해를 하고 하니까 이 그 한민족에게로 한민족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민족에게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 때 그죠? 계속 그렇게 그 경고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범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44장 28절부터 45장 4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하죠. 그죠? 너희가 그 민족에게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70년이 찼을 때에 돌아오는 과정을 이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8장 28절이 끝절입니다.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45장 44절에 보면 내가 고레스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를 황제로 만들고 그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레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너에게 이름을 줄 것이다. 이게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180년 전입니다. 아직 고레스라는 사람이 아직 고레스라는 사람의 할아버지 태어나기 전인데 내가 고레스라는 왕을 일으킬 것인데 그 왕에게 내가 이름도 내가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 고레스 왕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이 예언대로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쭉 기록한 것이 에스라 1장 2절 보면 고레스 칙령과 스룹바벨 등의 1차 기한에 대해서 쭉 이제 여기서부터 기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역사책에 한번 쭉 찾아보니까 우리 세상 역사책에 고레스라는 왕이 없어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구다. 소설이다 소설. 그렇게 주장해 쭉 왔었는데 그러다가 1879년도에 그 왼쪽에 보면 그 진흙으로 만든 실린더가 하나 있죠. 그죠? 원통형.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이걸 이제 그 사이러스 실린더 그래가지고 고레스 실린더라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존재했다는 것과 고레스 왕의 치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이 부분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의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그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뒤에 보면 제가 동영상들을 쭉 달아놨거든요. 그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되어 있고 그것들이 성취되어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한 가지 정도만 놓고 질문 있습니까? 아, 그러죠. 세계 지도를 보면 팔레스틴 지방에 그 부채 모양으로 되어 있죠, 지도가. 부채 있죠, 부채 보이죠, 그죠? 그 뒤꿈치 쭉 올라가 보면 뒤에 제가 점을 하나 찍어 놨잖아요. 거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부처, 여자, 부처. 예. 또 다른. 에벨과 벨렉이 어디에 살았는지는 아마 지금 고고학적으로는 그 에벨 문화라고 해가지고 에벨이 고고학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족장으로서. 에벨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갈라져 나갔다는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거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그쪽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자 나머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점심시간에 개인적으로 나누기로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책을 우리가 살펴볼수록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존재하시며 또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대해서 눈뜨게 하시고 빛 비춰주심을 위하여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완고함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굳게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 공부가 거듭돼 가면서 마음이 굳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확고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